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책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가정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까다로운 성경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떼어내면 아는 것도 있고 외우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봐가는 거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자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부르는 거 적어라. 어느 집 얼마 어느 집 얼마 어느 집 얼마 이렇게 불러준 다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부르다가 숨이 차서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을 때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빌린 분은 누구예요? 얼마를 빌렸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아, 내가 빌린 거는 얘기 안 해도 된다. 내가 죽으면 온다. 죽으면 온다. 아, 성도 여러분들 돈을 어디서 빌리거나 빚진 사람은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 빚졌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눈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지만 빚을 진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요. 이제 내가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가서 찾아주는 분들이 잘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빚진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게 거꾸로예요. 빚을 졌다 그러면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빚진 자의 큰 외침, 빚진 자의 큰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인사가 딱 끝났습니다. 인사 끝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 감사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신들 참 믿음의 소문이 로마에서 살금살금 잘 퍼져나가더라.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8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성경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요? 온 세상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살살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1세기 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내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진짜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한다. 그게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생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사실은 기도 드리면서도 너희들에게 나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자,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당신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귀한 것들 나누어주고 서로 위로받고 열매를 나누고 그러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고 시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길이 딱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 거 아세요?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이 앞치마나 자기 손수건만 어려운 사람에게 갖다 대도 병이 났고요 귀신이 쫓겨가고 막 그랬던 분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또 병자도 낫고 기도한 대로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 너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시도를 하면 길이 꽉꽉 막히는 거예요. 딱딱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런 적 없으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이것만은 제 명예도 걸렸고 이건 제 신앙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안 들어주시고 가만 계신 듯 해보인 데가 많죠. 사도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그랬던 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겠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부정을 두 번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된 것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지금 가려고 그렇게도 노력을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가니까 뭐 했죠? 로마서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길들을 막으셨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어서 길들을 막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요.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66권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보라. 다 중요하죠. 중요한 성경을 뽑아보라 그러면 무슨 책을 뽑겠습니까? 로마서를 뽑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66권 중에서 참 한 곳만 가지고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슨 책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쓰였죠? 하나님 저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꾹꾹 막으셨어. 꾹꾹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데 가서 시간이 좀 나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가 정말로 주옥 같은 성경입니다. 구원에 관한 도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오늘 두 번째로 보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 나가시면요. 정말 이렇게 은혜스러운 성경, 그러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게 하는 그런 성경, 그런 성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 번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막혔다. 그래서 못 갔다는 겁니다.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이 편지 쓴다는 겁니다. 이거 묵상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거 안 되게 하죠? 하나님 왜 저거 못하게 하죠?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하셨네? 저걸 하셨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로 뭐를 썼다고요? 로마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로마서. 로마서. 로마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막 답답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맞고 절로 트라이를 그렇게도 했는데 안 돼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게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왜 빚을 졌어요? 돈 빌린 것도 아닌데. 이 빚이 뭘까? 성도들도 이 빚이 뭔 것 같아요?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이 빚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럴 때는 그게 자기 사명이 들어가 있고 그게 자기 각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 퍼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누구요? 야만. 이때 야만이 뭐 같아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바바리언 그러는 이 야만인들은 아주 성격이 거칠고 아주 무례하고 예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1세기의 이 야만은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헬라인이나 헬라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헬라어 못하는 사람이나 야만이나 그럼 전 세계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 지혜자나 그 다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전 세계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적어도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럼 그 빚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므로를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그러면 위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14절하고 관계 있죠. 그러므로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원래 문장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나 빚진 자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빚 갚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도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그 빚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빚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4절 잘 보시고 15절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때 주신 그 감격, 그때 눈물, 그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환호했던 것,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이 큰 거를 딱 갖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주셨지?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해주셨구나. 그럼 이 복음이 뭐지? 이 복음은 구약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약속된 건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치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이고, 그 다음 성경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어디서요?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소론에서 써놓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둘째 치고,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내가 편지를 씁니다. 어떡하든지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모여 빚을 갚기를 원하노라. 그게 원래 문장이라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러면서 16절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 제국은 로마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옛날에 바벨론도 제국이고 아수르도 제국이고 그리스도 제국이고 제국들이 많았습니다. 그 제국에는 다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매일 전쟁 나가서 어디 어디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물건이 무엇입니다. 그 나라 특징은 뭡니다. 어떤 장군이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제국의 수도에는요, 하루에 뉴스거리예요. 하루 종일 무슨 얘기만 합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빼먹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빼먹지, 복음에 관한 거 빼먹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여기가 뉴욕이라서 그런지 몰라요. 참 전 세계의 뉴스가 다 모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하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들, 명품 얘기들, 주변의 이야기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라는 곳에 어떻게 하다가 한번 들렸습니다. 그게 자기 선교 코스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막 급하게 피해서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상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막 전도를 합니다.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듣지를 잘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왜 안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주실래요? 앞에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앞을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가 아테네에 갔다 그랬잖아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1세기예요. 1세기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편지를 보냅니까? 로마에다 보내잖아요.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여기보다 더 화려한 곳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성전의 소식들입니다. 모여드는 물건들은 보면 각양각색 아주 진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경매하기도 하고요. 막 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 속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6절 보시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귀중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16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주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스럽고 세상 나가서 누군가 만나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죽은 뒤에 소망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내 살아가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오늘까지 와서 이렇게 한 그 자랑스러움이 있으세요? 드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드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나서면서 하는 게 드물어요. 부끄러워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나는 그걸 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뱉어대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갑니다. 성도님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세기 때에 이런 우리 같은 로마서 이런 성경도 잘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나가 살면서 얼마나 움츠려들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럽게 느껴진 게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식민지에 있는 팔레스타인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촌놈이에요. 자기들이 꽉 쥐고 있는 나라의 촌놈인데 그가 구세주라 그러고 그가 큐리오스라 그러고 그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나요? 잘 안 먹혀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믿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이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요, 굵직굵직 신학적인 용어들이 이렇게 있지만 가만 살펴보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16절 우리 앞에 성경 한번 보십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얼마나 굵은 단어들이 많아요. 설명을 해도 1년을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꽉꽉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오늘 댁에 계신 분들, 현장에 나오신 분들 집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으면 앞에 복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인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직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맞죠?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정 과정에 역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진짜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똑똑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장 지름길이 뭡니까? 팍팍팍팍팍 하는 이런 것보다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뭐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너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구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도 구원이라 그럽니다. 다른 나라부터 막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다가 그게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 그럽니다. 막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놀랍게도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 때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못 사는데 해방받는 구원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나쁜데 거기부터 구원입니까? 그럴 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로부터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죄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죄의 삯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으므로? 죄를 범했으므로. 이런 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옵니다. 왜요?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잘 모르겠다. 복음이 뭔지, 믿음이 구원이 막연하면요, 딱 하나 이렇게 내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신앙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식사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떳떳하게 하는지, 대충 얼른 하고 있는지. 왜 얼른 하고 대충 합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그래요. 떳떳하게 친구하고 만났을 때, 안 믿는 친구하고 만났을 때, 오늘은 내가 기도 한번 할까? 그럼 하지 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 해야 되죠? 이 친구 구원받게 해주고 그런 거는 막 싫어합니다. 일단은 지금 식사 기도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식사 주셔서. 그 다음에 그 집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집의 사업을 위해서, 그 집의 건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거기에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스며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왜 유대인을 먼저 쓰고 헬라인을 다음에 썼습니까? 유대인을 하나님이 더 좋아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순서를 이방인부터 구원을 안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 유대인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에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로. 이제 1장 16절 다시 우리 천천히 보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은요, 복음을 조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우리 16절 앞에 보고요.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길어 보이지만 딱 줄이면 됩니다. 나는 복음 부끄러워 안 할 거야. 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도 주시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 이게 이 속에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순교까지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찬송가도 보면은 먼지 뽀얗게 있다가 살짝 이렇게 갖고 나오고 잘 모셔놨다가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나오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잘 안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놓고 가던 길을 바꿔놨던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16절, 17절인데요. 특별히 17절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은 죄값을 묻는 겁니다. 죄인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죄값을 묻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 나타났는데 그 죄값을 물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었죠?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서 어디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거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막 글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음, 그리고는 나날이 성숙해져가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뭐든지 우리는 뭐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들 이걸 그냥 제안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구나. 천만에요.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모든 우리 전 생활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장사하는데, 사람 만나는데, 뭐 내가 취미생활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믿음이 관여를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17절 보시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러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를 이렇게 인용해 코테이션 마크를 이렇게 치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한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퀘스천 마크를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거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악이 성행하고 강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막 해이해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게 말할 수 없이 지금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만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신앙이 다 해이해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나라를 준비했지. 그 나라는 바람처럼 빠른 나라야.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면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할 거야. 그 나라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더 화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 그러더라도 더 나쁜 놈을 데려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우리를 이렇게 혼을 냅니까?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 계세요. 어느 날 자기가 성에 올라가서 이 성루에서 파수를 볼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뒷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 나쁜 나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 악하다고 벌을 주시면 그게 합당해요?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다려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주십니까? 옹답을 주신 거예요.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주셨습니까?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주시는 거니까 묵시잖아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어떻게 해요? 명백히 새기고. 아주 또렷또렷하게 새기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도 오, 저런 말씀이 있네라는 것을 알아먹을 수 있게 적으라는 겁니다. 크게 적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딱 글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했는데 그 대답으로 주신 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응하리라.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 저 벌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다 삐뚤어집니다. 그래, 내가 생각이 있다. 그리고는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렵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건 저렇게 어려워지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너희들끼리 이거 참 강포가 참 못된 짓이 있는 이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그런 때가 있을 거지만 그때도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도 믿음으로 산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로 넘어옵니다. 로마서에 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무엇 가지고 살아남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어려움은 없어도 세상에 세속의 물결이 참 많이 넘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시 17절 한번 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은 사람이면서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려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게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고 오고 오는 어떤 세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쭉 진행되면서 비록 가보지 못한 그 로마라는 도시에 사는 교인들이지만은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너무 안타깝다. 왜 이 좋은 복음을 이걸 부끄러워하느냐.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지고 생활만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나가서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능력으로 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려면 딱 전제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걸 딱 잡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 퀘스천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특별히 처다이는 잘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팬데믹 때문에 어려우세요? 경제가 자녀 문제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자가 젖 먹는 자기 젖을 먹인 아이를 잊을 수가 있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모르지만은 나 여호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너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어떨 때는 막히고 한 것 같아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가만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빚졌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돈 빚이 아닌데 그 빚졌는데 그 빚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빚을 다 갚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더라. 그게 이제 로마서가 쭉 쓰여져 갑니다. 성도님들 로마서가 까다롭지만은요, 집에서 잘 보시면서 이 귀한 성경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거 이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거 하나만 평생 가지고 있어도요, 그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권면할까요?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제 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 뉴욕에 사는 우리가 복음을 조금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제요 그러는데 세상 나가서 복음은 조금 부끄러워하는 거 아세요? 그 우리 믿음이나 성경 말씀이나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권능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까다로운 말씀이지만 하나만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살다가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들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